건강한 아침 황선숙입니다. 요즘 인기 많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과시하는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서너 집 걸러 한 집이 1인 가구라는 요즘. 하지만 정작 1인 가구가 모두 화려한 싱글로 살아가는 건 아니겠죠. 특히 홀로 살아가면서 얻는 이득과 비교했을 때 잃는 것도 참 많은데 그중 하나가 건강을 챙기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옛날처럼 대가족이 한 대에 어울려 사는 것이 건강에 더 나으냐 하고 반문할 수 있는데 그 답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얼마 전 호주의 한 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함께 사는 가족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암 발병 위험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는 옥시토신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가족들 간의 일상적인 접촉과 유대감이 인체 면역과 신경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옥시토신의 분비량을 늘려주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지금 혹시 여러분 곁에 가족이 있으면 어서 가서 얼싸안고 고맙다라는 인사부터 하셔야겠네요. 10월 16일 화요일 건강한 아침 황선숙입니다. 10월 16일 화요일 건강한 아침 오늘 첫 곡은 해바라기가 노래하는 행복을 주는 사람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암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건강한 아침 이 시간 열어봤습니다.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가 우리 몸에서 사랑의 호르몬, 행복의 호르몬이라고 하는 옥시토신을 샘솟게 만들어서 면역이나 신경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니까. 새삼 가족의 고마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아침입니다. 어서 가서 빨리 일어나라고 깨우지 마시고요. 깨울 때 입을 확 불 확 켜지 마시고 어서 즐거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막 예쁜 소리로 한번 오늘은 깨워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가족 수가 많으면 건강에 좋다는 이유 또 하나로는요. 출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자녀들의 암 유전자와 돌연변이 축적이 감소한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뭐 이런 어려운 얘기가 아니더라도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는 걸 우린 알고 있잖아요. 물론 혼자 사는 삶이 꼭 자발적으로 선택한 삶이 아닐 수 있는데 꼭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요. 서로를 지지하고 챙겨줄 수 있는 친구나 이웃, 함께할 수 있는 뭐 지인 이런 사람들 있으면 괜찮습니다.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샘솟는다고 하니까 가까운 친구나 이웃 늘 곁에 두고 소통하는 일만이라도 정말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고요.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면 되잖아요. 건강한 아침의 친구는 건강한 아침 지킴이 드립니다. 조수미 프로듀서 한유진 작가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건강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소개할 내용들 청취자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주치 오늘은 퀴즈도 나가는 시간이고요. 9988 건강길라잡이에서는 피부과 질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환절기가 되니까 피부에 대한 질문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의 건강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에 관한 올바른 상식 배워보는 바르게 먹고 살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과 함께해 주세요.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라디오 주치의.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모시고 건강에 관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남성분들 좀 분발하셔야겠어요.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건강 상담을 살펴보니까 여성분들이 월등히 많은데요.
그렇구나.
네, 남성분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청취자 박화수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올해 회갑 나이 아지매입니다. 얼마 전 남편과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64세인 남편이 대장 내시경을 받은 후부터 변비가 심해졌어요. 전에는 한 번도 변비 같은 걸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변비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거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있긴 합니다. 유 교수님께서 속 시원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모든 면에서 아주 건강하고 매일 막걸리를 한두 병씩 마십니다. 농장 일을 하다 보니까 목이 말라서 막걸리가 마시고 싶은 모양입니다라고 이렇게 적어 보내주셨는데요. 좀 짚어야 할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변비가 너무 심해서 대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해서 이제 내시경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교수님 내시경을 받았는데 거꾸로 대장 내시경을 받은 후부터 변비가 생겼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들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많아요.
아 그래요?
왜냐? 응. 원래 변비가 있었거든요. 그걸 생각을 안 하시고
네.
변비가 있어서
예.
걱정이 돼서 대장 내시경을 받으실 때 그 우리가 장을 비우는 약을 드시잖아요.
네.
그리고 나 대장 내시경을 받은 다음에 내가 변비가 더 심해진 것이 대장 내시경을 위해서 먹는 약 때문에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 대장 내시경 하기 전에 받는 이 하제라고 하는 장을 비우는 약은
네.
거의 부작용이 없도록 제조되어서 허가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안전한 것만 골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변비가 되는 원인 자체가 여러 가지고
네.
대장 내시경을 받으신 이유가 변비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 이후에 변이 며칠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다 비웠으니까.
비워지고 변이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이 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런 옛날 생각을 하셔서 혹시 변비가 더 심해진 게 아닌가 하지만 원래는 변비가 원래 있었던 겁니다.
네.
그 변비의 원인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배변장애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변비를 치료하려고 하셔야지 대장 내시경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간편하고 안전한 검사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가장 유용하고 유익한 게 대장 내시경 검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혹시 간혹가다 부작용 같은 게 있을까 걱정이 되네요.
그럼요. 갑자기. 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100%는 없습니다.
네.
저는 대장 내시경을 지금 4번 받아봤는데요.
네.
지금까지 띈 용종의 숫자가 3, 3, 2, 3. 네, 총 11개네요.
교수님이요?
대장 용종. 네.
네.
할 때마다 3개씩 끼는데 2년 네. 전엔 2개였거든요.
네.
근데 요 대장 내시경 또는 대장 용종 폴립을 절제하는 치료 내시경 수에도
네.
저도 똑같이 그 환자로서의 알아야 될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사인까지 합니다. 정상적으로도 천공, 구멍이 생기거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 걸. 그리고 일부 이러한 시술 이후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심장이나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드시는 아까 말씀드린 안전한 약 때문에 일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의료진은 그것을 발생하지 않도록
네.
시술 또는 검사 중에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든지 간단한 시술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환자든 의료진이든 어떤 시술을 행할 때 수술을 할 때 꼭 부작용 설명의 의무를 다하셔야 되고
서로 의무를 네. 다하고 환자분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시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물론 대장 내시경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을 순 있겠지만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변비와 크게 관련성 있어 보이진 않는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혹시 또 매일 드시는 막걸리 한두 병씩 마신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때요?
정답입니다. 사실 막걸리 자체는 변비를 일으킬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오히려 변비를 해소할 수 있잖아요. 유산균?
그 안에 유산균이나 그 안에 네. 많은 섬유소 성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매일 막걸리를 드신다. 64세 남성이다.
네.
밥을 잘 안 먹는다. 식사량이 적어서 변이 잘 안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섬유소가 부족하네.
그러니까 즉 네. 변비가 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밥을 규칙적으로 안 드세요.
네.
그러니까 막걸리를 밥이라고 생각하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드시지 않아서 변이 제때 만들어지지 않고 변의 양이 작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어르신 노인성 변비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따라서 막걸리 대신에 식사량을 늘리는 것이 변비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변비 있으신 분들에게 꼭 권하는 게 식사 일지, 내가 무얼 먹고 언제 배변했는지 일지 기록으로 남겨보라. 그러면 반드시 거기 안에 해결책이 들어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일단 막걸리로 식사를 대신하지 않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도 대장 내시경과 관련된 질문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859번 쓰시는 분인데요. 저는 61세 여성이고 일주일 전에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장 속에 염증은 없는데 검은색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1년 후에 다시 검사해 보자고 합니다. 큰 병인지 궁금하네요. 대장 내시경을 받아봤더니 대장이 검게 보인다.
그렇죠.
이건 뭔가요?
이것은 바로 네. 대장 흑색증입니다. 멜라노시스 콜리라고 불리는 저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대장 내시경 잘 못합니다. 제가.
네.
저는 이제 소화 그 전문가가 아니기 네. 때문에 위내시경은 그래도 그렇게 통증 안 들으면서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정말로 잘 하시는 분이 하거든요.
네.
저희 존경하는 교수님들이나 동기 선생님들 시술하는 거를 보고 배우던 시절. 20년 전 얘기입니다.
네.
놀랬어요. 들어갔는데 장의 일부가 검은색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저희 동료한테 야, 저 환자분 어떻게 큰일 났어 그랬는데 나중에 끝나고 설명하고 보니까 1년 뒤에 다시 보시죠 이러는 거예요.
네.
저도 놀랬죠. 근데 실제로 흑색증, 멜라노시스콜리라고 하는 대장 흑색증은 종종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흑색증.
일단 흑색이 들어가면 우리는 피부 흑색종을 네. 생각합니다. 흑색종은 멜라노마라고 하는 악성 종양으로
네.
피부에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 처음에는 뇌졸증 했다가 뇌졸중
중이죠.
이런 네.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대장 흑색증.
증상이죠.
흑색종하고는 좀 다르다.
다른 겁니다.
근데 1년 후에 다시 검사해 보자고 했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1년 후에는 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런 대장 흑색증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네.
바로 변비약의 남용입니다.
아.
변비약의 남용으로 통해서
네.
이 탈수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대장 점막이 탈수가 되거나 이 대장 점막이 갈색 또는 검게 보이는 증상입니다. 또는 일부 지역에서 발견됐는데요.
네.
알로에라고 하는 것이 몸에 좋잖아요.
네네.
물론 이것이 꼭 드셔야 되는 분만 주치의 선생님이나 약사님하고 상의해서 드시게 되겠죠.
네.
하지만 알로에를 장기 복용하는 분들에서 대장 내시경을 했더니 특별한 문제는 아닌데
네.
대장의 점막이 검게 보이는 흑색증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뭐든지 원인 알고 증상을 알고 이제 뭐 알면 별로 대수롭지 않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장 흑색증은 변비 치료제를 오래 복용한 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고 알로에를 많이 복용한 분들이 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네요.
증상입니다. 네.
네. 그러면 한 1년 후에 변비약을 어느 정도 먹었는지 끊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변비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하게 도와드리고
네.
본인에게 맞는 처방 또는 치료 또는 시기를 권유한 다음에 1년 뒤에 대장 내시경을 해서 어떻게 좋아졌는지 확인하시면 되는 상태입니다.
네. 변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이 변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에 의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교수님께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변비 정확한 진단받고 정확한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약국에서 쉽게 약을 먹고 또 변비 없어졌다가 또 하고 뭐 이렇게 반복적인 환자분들이 되게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변비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 첫 번째 사연 주셨던 분하고 같은데요.
네.
안 먹으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분들 체격
다이어트.
조절한다고 그래서 안 드셔서 변비가 생기는데
네.
변비의 정의는 일주일에 1회를 보더라도 화장실 가시더라도 장이 편한 느낌이 들면 변비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약제도 예를 들어서 그냥 쭉 흘러나가게 하는 것도 있고 그게 고삼투성 하제거든요.
네.
또는 장의 대변의 부피를 증가시켜주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변비가 있다. 즉 장 운동 장애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꼭 주치의사님한테 상의를 받으셔서
네.
원인을 찾고 왜냐하면 대장암도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 내시경을 변비가 지속되는 분들은 만 50세 이상이라면 꼭 받으셔서 원인을 확인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 사연 주신 분의 남편분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는 원인을 정확히 찾고 시기와 일부 운동장애에 대한 부분을 치료를 받으시고 일시적이고 그다음에 처방에 따른 변비치료제를 드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건강의 바로미터 보통 쾌변이라고 하잖아요. 설사든 변비든 장애 이상이 있다고 우리 몸이 사인을 주는 건데
네.
그 사인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진단하고 처방받고 해결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변비 만만한 거 아닙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확한 진단이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청취자분들이 기다리는 닥터 유의 퀴즈 시간입니다.
네. 대장 용종을 진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술이죠.
네.
다섯 글자로 된 시술인데 저는 올해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연 둘 다 관련이 있는데 이 시술은 만 50세 이상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건강하신 분이더라도 한번 받으시고 그 이후로는 주치 선생님과 상의를 받으셔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대장암을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
만 50세 이상의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분은 꼭 하셔야 될
하시면 좋습니다.
항목입니다.
네.
네, 정답 아시는 분은 휴대폰 샵8001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정답과 함께 건강에 대한 궁금증 있으면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정답은 방송 끝머리 알려드리고 정답자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건강하세요.
희망곡 신청합니다라고 7721님이 청해 주신 곡입니다. 이민숙이 노래합니다.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너를 보내는 들판엔 마른 바람이 슬프고 내가 돌아선 하늘에
9988 건강 길라잡이 이 시간에는 인체 각 부분별로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피부과 관련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피부과 전문의 김현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건강한 아침 가을철 개편과 함께 저도 오고 원장님도 지난주부터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난주에는 가을철 건조함으로부터 피부 건강 지키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피부의 최대 적,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보통 여드름, 가을, 겨울철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건조한 계절이기 때문에 이거 여드름 관리법 각별히 신경 써야 해서 오늘 원장님께 여러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드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계절은 아무래도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는 여름철 아닐까 싶은데요. 가을이 되면 이 여드름 좀 잠잠해지는 거 아닙니까?
조금 잠잠해지는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네. 우리 몸에 체온이 1도씨가 상승하게 되면 피지 분비량이 10%나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내 체온도 올라가고 기온도 올라가니까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네. 여드름이 심해지는데 가을이 된다고 또 안심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네. 가을 겨울철에는 여름보다 신체 대사량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순환이 조금 덜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각질이 생긴 게 제대로 잘 떨어져 나가지가 못하고 각질층이 자꾸 두꺼워지고 모공을 막고 여드름이 또 심해지는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온도가 낮아졌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피부 장벽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
유분과 수분, 건강한 피부도 그 밸런스를 유지하기 어려운 때 여드름이 있는 분들은 정말 각별히 더 주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힘든 계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원장님, 우리 여드름 하면 사춘기 때 나는 사춘기 여드름이 있고요. 그리고 어른이 됐는데도 얼굴에 여드름을 달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춘기 여드름하고 성인 여드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이제 원인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성인 여드름이라 그러면 내가 진짜 여드름이야? 맞아? 라고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성인 여드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2005년도에요. 대학병원하고 개인병원을 찾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네.
25세 이상의 여드름 환자가 무려 43.7%나 차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인 여드름의 비중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춘기 여드름인지 성인 여드름인지 차이를 구별하려면 나이에 따른 거예요? 어떻게 구별할
그렇죠.
수 있어요?
그렇죠. 나이는 당연히 이제 다르니까 네. 성인 여드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인 여드름은요. 이제 네. 사춘기 여드름하고 달리 이제 잘못된 화장법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바르는 거죠. 너무 네. 많이 바르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먹는 약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꽤 많고요.
네.
스트레스나 음주 때문에 심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어릴 때 나는 여드름이 없었어. 근데 성인이 된 후에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는 지금 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화장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는 사춘기 때는 안 났는데 지금 이렇게 여드름이 났다 하시는 경우에는
네.
여드름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잘못 치료를 하고 방치를 하거나 그러고 더 심해져가지고 병원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흉터로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뭐든지 조기 발견 네. 조기 치료가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춘기 여드름은 예전에 남학생들 정말 많이 났잖아요.
네.
저 얼굴이 계속 간다면 어쩌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근데 또 성인 여드름은 여성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숫자와 비교를 조금 해주세요.
성인 여드름은 이제 주로 여성한테 3배 정도가 더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외모에 신경을 쓰다 보니 병원에 더 많이 오는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사춘기 여드름하고 다른 임상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턱하고 입 주변에 주로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호르몬 영향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임신을 하고 더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뭐 피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물 그리고 뭐 한약이라든지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들을 먹고 여드름 심해서 오는 사람들 많으니까 내가 갑자기 성인이 돼서 여드름이 많이 났다 하는 경우에는 내가 쓰는 화장품이라든지 먹는 약이나 보조식품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예전에 학창시절에 이마에 여드름이 나면 누가 나를 좋아하고 턱에 나면 내가 누굴 좋아하고
맞아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 여드름이 올라올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드름 그냥 뾰루지 얼굴에 뭐가 나는 거 이렇게 정도밖에 알지 못했는데 여드름의 정체가 뭔지 정확히 확실히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이게 이제 피지선의 분비가 굉장히 왕성한 게 가장 큰 처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춘기가 되면 그 호르몬 때문에 피지선의 분비가 왕성해지는 거고
음흠.
성인 여드름이 됐을 때는 화장품 같은 거를 잘못 써서 유분이 너무 많아서 피지 분비가 왕성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게 많이 나오는데 배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각질이 쌓이게 됩니다. 신체 대사율이 떨어진다 그랬죠.
네.
그러다 보면 이 배출이 안 되니까 고이게 되는 거예요. 안쪽으로. 그러다 보면 균 번식이 쉬워지게 되고 균이 생기면서 고름이 생기고 화농이 생기고 여드름이 생기는 거죠.
아, 이해하기 쉽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피지 배출을 막는 각질이 이제 생겼어요.
그렇죠.
그게 원인이 돼서 생기는 여드름이라면 각질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또 쌓인 각질을 잘 제거해 주면 여드름의 기본 치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맞아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세안인가요?
맞습니다. 이 물로만 하는 세안 한때 막 유행했잖아요. 네. 어떤 연예인이 와가지고 뭐 물로만 세안하면 피부가 좋아진다. 근데 이렇게 여드름이 나는 피부는 이렇게 물로만 세안하면 여드름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지금 쌓인 각질하고 유분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야 되는데 물로 기름이 닦일까요?
안 닦여요.
그러니까 네. 여드름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깨끗하게 잘 제거를 할 수 있는 세안제를 사용하는 게 좋고 화장을 했다면 화장을 잘 지우고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저는 클렌징 오일 같은 거를 사용하는 거를 별로 권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이 오일 성분이
또 막아.
그렇죠. 네. 맞아요.
모공을.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네. 세안법에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화장을 잘 지우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세안 방법 그리고 세안제를 선택하실 때 신중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약간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흔히 때 각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각질 제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해 드렸던 거는 건조한 피부에서 생기는 각질이었고요.
네.
이 지성 피부도 각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건조한 때만 각질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 피부는 재생하고 네. 나가고 뭐 이런 게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피부에서 각질이 일어난다고 해서 네. 나는 피부가 건조해. 그래서 유분 크림 같은 거를 많이 바르시는 분이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각질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절대로 안 되고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내서 네. 나가는 모공이 모공을 잘 배출을 되도록 안에 있는 피지가 모공을 통해서 잘 배출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 네. 세안제와 각질 제거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시간이 넘칠 것 같은데 그건 네. 또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또 해보고요. 여드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떤 사람은 빨갛게 올라다 노란 구름이 차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검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피부는 올라왔는데 오돌도돌하기만 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모두 여드름이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여드름의 종류는 딱 네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블랙헤드라는 거. 코에 이렇게 꺼뭇꺼뭇하게 있는 게 그게 이제 블랙헤드.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화이트헤드라고 해서 흰 면포라고 해요.
네.
하얗게 오돌도돌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여드름의 한 종류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구진성 여드름이라고 해서 잘 짜지지도 않으면서 빨갛게 되는 여드름.
네.
네 번째가 화농성 여드름입니다. 이게 이제 다 섞여서 있는 경우도 있고 한 가지만 있는 경우도 있죠.
그게 모두 다 여드름이군요.
네.
저는 화농만 있어야 여드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원장님. 이 모공 속에 딱딱해진 알갱이도 있고 뭐 고름도 있잖아요.
네.
이 여드름 짜는 게 좋을까요? 그냥 놔두는 게 좋을까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만은 답해 주세요.
그렇죠. 대부분 막 짜고 싶고 손으로 뜯게 되고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바로 흉터의 지름길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려요. 피부를 예.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생겼을 때 절대로 손으로 짜면 안 되고 약을 바르거나 병원에 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네. 여드름이 생겼을 땐 절대 손으로 짜면 안 되고 바로 네.
시중에 도구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도구도 안전하지 않은 게요. 소독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별로 권하고 싶지도 않고요.
일단 짜고 상처가 나고 흉이 지기 시작하면 더 복잡해지니까
그렇죠.
건드리지 마시고 피부과에 가서 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앞으로 그래서 얼굴에 흉터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드름 치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한 번 나고 말면 괜찮은데 또 나는 게 문제예요. 재발.
맞습니다. 이제 재발이 문제인데요.
네.
그래서 꾸준하게 부작용이 없는 걸로 약을 좀 발라주는 것을 권하고요.
네.
너무 화농성 여드름이 심하다 하는 경우에는 또 먹는 약까지 해주는 것이 흉터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생활습관 교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단 음식, 기름진 음식
네.
이런 것들도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논문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식습관에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드름 때문에 붉은 자극이나 흉터가 남아서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흉터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병원에 오면 레이저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네.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죠.
네. 피부의 적, 여드름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단 세안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치료도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흉으로 남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9988 건강길라잡이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 원장님과 함께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208님이 청해 주신 곡입니다. 심수봉의 비나리. 바르게 먹고 살기. 매주 화요일에는 제대로 알고 먹자는 뜻에서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부산 신라대학교 바이오산업학부 식품공학과의 이한승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첫 시간 했는데요. 네. 저는 건강한 아침에서 이 바르게 먹고 살기 들으신 다음에 그날 주제를 식탁에 올리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지난주 버섯 반찬 많이 드셨죠?
네.
언제 이렇게 더웠냐 싶더니 선선한 가을이 정말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가을이 깊어가는 이 계절에 제철을 맞아 입맛 돋우는 국민 생선이 있다고 해서 네. 오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생선일까요?
네, 보통 국민 생선이라고 불리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네. 오늘 주제는 고등어입니다. 이번 주에 부산에서 고등어 축제가 열린다고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10월이 부산은 축제의 계절입니다. 뭐 영화제서부터 불꽃놀이까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사실 지난 이제 9월 말에 네. 이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매월 그런 제철 생선이나 제철 해산물들을 약간 소개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10월에 어식 백세 수산물이라고 해가지고
네.
국민생선 고등어랑 그다음에 음흠. 대하 이제 왕새우를 보통 대하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 두 개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어가 이제 10월이 제철이고 사실 이 부산의 시어가 고등어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번 주말에 이 부산의 공동어 시장이랑 그 송도 해수욕장 주변에서 이제 네. 고등어 축제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고등어 축제가 이제 10월에 열리는 이유는 고등어가 이제 가을철에 굉장히 살이 많이 오르고 또 맛도 좋기 때문인데요.
네.
고등어는 보통 이제 조금 따뜻한 물, 그러니까 한 15에서 20도 정도 수온에서 이제 해수 온도가 그 정도 될 때 살기 때문에
네.
이 겨울에는 사실은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월동을 하고 봄이 되면 올라와서 이제 보통 봄에 보통 4월에서 6월 조금 늦으면 7월까지 산란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산란 전까지의 고등어는 사실 그렇게 크게 맛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 산란 이후에 이제 살이 차고 기름이 이제 좀 많이 오르면서 맛이 좋아져서 보통 이제 10월서부터 한 2월까지 그때를 네. 보통 이제 고등어의 제철이라고 부릅니다.
아, 고등어 축제. 부산에서 올라오시면서 고등어 축제까지 연결해 주시는 이 교수님의 센스. 그런데 이제 고등어, 뭐 대하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이 아침 식전부터 입에 군침이 돌면서 뭐
네.
아, 오늘 반찬 정했다. 고등어나 새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부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고등어를 국민 생선이라고 부른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부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 해산물들, 수산물들은요. 이 어획량이 이제 들쭉날쭉하거든요. 많이 잡힐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고등어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매년 한 10만 톤 이상 가장 많이 잡히는 어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잡히는 것도 또 특징이고요. 그래서
네.
재작년 통계로는 가장 많이 잡힌 어종이 멸치였는데
네.
2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갈치가 한번 10만 톤을 넘겨서 잡힌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급감을 했거든요.
네.
이에 비해서 고등어는 그래도 등락이 있긴 있지만 꾸준하게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대할 수 있고 자주 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가장 좋아하는 생선 또는 친근한 생선으로 고등어가 계속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그 제가 좋아하는 그 루시드 폴의 노래에 보면은 그 고등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여기 보면 그 돈이 없는 사람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서민의 생선,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생선, 이게 우리나라에선 고등어의 위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과거에 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제 네티즌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생선이 뭐냐라고 설문조사했을 때도 거의 70% 가까이 고등어를 꼽았던 적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어떤 리서치 전문 업체가 국민들 대상으로 이제 여론 조사를 했을 때도,
네.
뭐 평일 가정 저녁 메뉴나 뭐 주말 가정 저녁 메뉴나 음식점 메뉴나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물어봤는데 전부 고등어가 1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좋아하고 또 이제 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생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식품공학과 교수시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고등어가 참 저는 월등히 좋은 생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그 뭐 네. 등푸른 생선들이 좋다는 얘기는 사실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교수님은 이 고등어 얘기를 하면서 루시드 폴 노래를 예를 들어 주셨어요.
네.
연식이 느껴지나 저는 김창완 씨의 어머니와 고등어가 생각이 나는데 네. 그 노래 가사를 잠깐 보면요.
네.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 있다라는 가사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자반 고등어 정말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제가 부산에 내려갔더니요. 부산 분들은 자반고등어를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고등어는 사실 그냥 먹어야지 그걸 왜 소금에 절여 먹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자반고등어나 간고등어를 많이 드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 소금에 이제 절이거나 또는 간고등어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어 배를 갈라가지고 거기다 이제 소금을 넣고
네. 염장하죠.
네. 그렇죠. 숙성을 시키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런 걸 이제 무슨 그 이제 뭐 건염법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르거든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저장 기간을 좀 높여주는 거죠. 사실
그렇죠.
고등어가 상하기 쉽기 때문에.
네. 옛부터 우리가 냉장고가 집집마다 없었을 시절 생선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반 고등어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고등어도 그렇고 생선도 그렇고 이제 유통기한을 좀 늘리려면 소금에 절여서 먹는 거
네.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소금에 절여 먹는 것이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확인하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사실은 상한 생선을 먹는 것보다는 절여서 먹는 게 훨씬 더 건강에 좋았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어류를 염장하는 게 보통 우리가 젓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육류를 염장해서 먹는 게 사실 햄이나 소세지 같은 건데.
네.
근데 이제는 식품 이런 저장 방법이나 유통이 사실 굉장히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염장 식품을 좀 과하게 섭취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뭐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신선한 재료를 그냥 드실 수 있으면 그게 네. 제일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국제암연구소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발암물질을 등재합니다. 그래서 뭐 뉴스에 보시면 1군 발암물질, 뭐 2군 발암물질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염장 생선이 1군 발암물질에 등재가 돼 있어요.
아.
그래서 그 1군이 된다는 거는 인체하고의 발암성을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아 그러면 이걸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는 없고요.
네.
사실 1군에 뭐 음주, 흡연, 야근도 1군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게 발암성이 되지만 사실은 네. 얼마나 노출되느냐 이것도 사실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네.
뭐 자반고등어를 매일 드시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무슨 뭐 암이 발생한다거나 사실 이러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적당한 양. 적당한 양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애매하긴 한데 가급적이 뭐 자반고등어가 아닌 것들이 있는 경우는 아닌 것들도 드시는 게 뭐 괜찮다. 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고등어 신선한 고등어 요리 뭐
네.
그냥 생고등어 사다가
네.
조림해서 드셔도 되고요.
네.
또 구이해서 드셔도 되고
네.
그럴 때 소금 약간 예전에 고등어는 정말 상하기 쉬운 생선이라서
네.
자반 고등어 많이 먹었고요. 그래서 회를 먹는 건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서울에도요. 고등어 횟집이 꽤 많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이 고등어는 살아서도 부패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뭐 고등어는 이게 뭐 성질이 나빠서 이렇게 잡혀서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순간.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성질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산소 요구량이랑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어가 붉은 살 생선인데
네.
붉은 살 생선들은 대부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회유성 어종이라서
네.
특히 고등어는 아주 굉장히 격렬하게 그 돌아다니기 때문에 밖에 나오면은 사실은 이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는 거거든요. 이제 죽고 나면 이제 부패가 시작되지요. 그런데
네.
요즘에는 사실 고등어 양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고등어 양식 이나 아니면 고등어 횟집에 수조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이게 계속 제자리를 뱅뱅뱅뱅 돌기 때문에 사각형 수조로 만들어 놓으면 부딪혀서 막 상하고 죽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양식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네.
이제는 회도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 사람들이 고등어를 좀 더 회로도 먹고 특히 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등어가 이 등푸른 생선이라서 이제 지방이 좀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죽은 고등어나 아니면은 좀 상한 고등어는 사실 산패나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 좋은 냄새가 나거나 이렇게 비린내 같은 게 좀 생길 수도 있죠.
네, 그렇군요. 고등어 식중독이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고등어 식중독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사실은 정확한 이름은 이 히스타민 생선 식중독. 그러니까 생선을 먹고 히스타민에 이 중독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네. 히스타민은 아마 알러지 약을 항히스타민제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히스타민이 사실 알러지 이제 물질이기 때문에
네.
그 생선이 죽으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세균들이 이제 번식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세균들이 이제 고등어 안에 있는 그 히스티딘이라는 물질을 히스타민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식중독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이건 꼭 고등어에서만 나는 건 아니고요. 뭐
예.
정어리나 꽁치나 이런 등푸른 생선들에서는 사실 다 일어날 수 있는 식중독이고 이제 염장을 해서 먹는 건 이제 뭐 바로 이런 그 세균의 번식을 막으려고 사실은 염장을 해서 먹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렇게 뭐 자주 발생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네. 외국에서 더 많이 이제 보고가 되는 그런 식중독입니다.
네. 고등어는 국민 생선이고 값싸고 여러 좋은 점, 영양학적으로도 뛰어남이 있는 그런 생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아마 그 뭐 오메가3 지방산이 이제 좋다, 나쁘다 요즘은 사실은 논란이 좀 있는데요. 보통 그 음식으로 생선을 이렇게 섭취해서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는 거는 사망률이나 심장질환 그 위험성을 낮추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보통 일주일에 2회 정도 생선을 드시는 게 여러 가지로 좋다라는 것은 거의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그 스웨덴 연구팀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사실 그 류마티스 관절염 위험도 좀 낮춰준다 이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그 등푸른 생선들 특히 제철인 고등어를 드시는 것도 뭐 이런 면에서는 좀 유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바르게 먹고 살기 오늘 제철 맞은 고등어에 대해서 신라대학교 식품공학과 이한승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반찬은 정했어요. 고등어. 교수님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라디오 주치 시간에 내드린 닥터 유 퀴즈의 정답 대장 내시경입니다. 정답자 몇 분 선정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강한 아침 방송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선정해서 친환경 쌀 잡곡 세트 해피머니 상품권을 드립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이 오늘 무엇을 먹는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오늘 잘 챙겨서 드시고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